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다시 오심을 은혜로 감격하며 맞을 자와 반대로 이 은혜의 순간이 저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되는 비유로서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결과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경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죽을 때까지 역시 주님을 사랑하라 하는 당부를 주시는 교훈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이 13절에서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순간의 충성이나 경계는 누구나 가능하겠지만은 끝까지 충성은 어렵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은 순간적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의 교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시작할 때는 대단히 큰 마음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러나 끝에 가서는 지지부진해지는 이걸 갖다가 용두삼이라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재림의 때에 가져올 결과와 다시 경계를 주시고 말씀에 충실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에 인정받아서 상을 받을 자들과 수없이 경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책망 듣는 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비유로 주시면서 오늘 우리 각자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옆으로 흘리지 마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서 예비하고 매 순간 수시로 일깨고 끝까지 충성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에 복 있는 종들로 영광의 유업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부분에 40절 41절입니다.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려감을 받을 자와 버려둠을 당할 자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입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남자를 얘기하는 거죠. 밭에 있음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여자가 매를 간다고 하는 것은 밭에서 추수된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그러므로 여자와 남자가 자기 본연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태껏 예루살렘 멸망과 주님의 재림을 함께 말씀해 오셨지만 여기서는 확실히 예루살렘 최후의 예언과는 관련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절에 두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41절에서는 두 여자의 상황을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의 다시 오심의 과제는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봅니다. 남자든 여자든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절대적인 비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에서는 무시를 당하고 서운함을 겪어도 나중에 회복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이 땅의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영원히,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절망과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외로움을 겪는다 해도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유 때문이라면 그러한 서러움은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면 그것은 회복될 수 없는 슬픔과 저주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것을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다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뒤에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기득권을 주님 위해서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세상의 이것은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잃는 것은 인생 전체를 다 잃는 것이요 모든 것을 잃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밭에 있다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최후를 맞는데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음에가 아닌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려감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일터에 있다가 하나는 대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의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배당이나 기도원이나 수도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상의 일을 같이 하였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고 목적하고 사는 것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일생이 다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일생 다 가도록 주 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 의지하리, 천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 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 의지하리. 이 찬송을 지난해 1월 달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어떤 조건 속에든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그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계속되는 나의 삶에 의해서 마지막 순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도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절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매순간 믿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는 바울사도와 같은 당당한 마지막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심을 반드시 예비하며 기다릴 것을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장에서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을 다시 보겠지만 이 말씀을 읽노라면 마치 밤잠을 설치면서 도둑을 지키는 어느 집주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요즘도 도둑이나 강도에 의해서 어떤 집들이 털리고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보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들을 뉴스들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경비의 소홀로 즉 방심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비업체가 됐든지 그 집주인이 됐든지 마음을 놓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경성치 못하면 귀중한 생명을 도둑맞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다가 마지막 영광의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지 못할 위험성도 있음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 바울사도의 당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42절에서는 어느 날에, 43절에서는 어느 경점에, 즉 날과 시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들 그레고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고리안 찬트 하는데 그레고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레고리오,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이 낱말은 본래 에게이로라고 하는 깨우다, 잠에서나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또는 활동이 없는 데서 파멸에서 눈을 뜨게 하다, 일으키다, 세우다, 자리를 차고 일어나다 이런 등등의 의미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말씀에서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글레고리오라고 하는 말씀이 사용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몇 군데를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이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이런 당부와 함께 남에게 일깨우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바울에게로부터 듣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신약 성경의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중략을 하고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교회에 준 엄중한 경계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다른 말은 바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또는 술에 취해 자신을 가누지 못할 때에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낮의 백성으로 이 역사를 지키는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밤이 깊어갈수록 많은 신앙하던 사람들조차 영원히 잠들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경계를 주고 계십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않을 때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땅에 쌓아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영혼의 부름을 거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그런 삶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어디 어디를 가자 이런 특별한 장소를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마음이 설레서 공부든지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자꾸 시계만 초조하게 쳐다보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이야 결혼을 하는 것들이 완전히 서로를 알고 그렇게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 부모들이 그냥 너 아들 다오, 내 딸 줄게 이런 식의 어떤 결혼이 됐을 때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누가 누군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베개닛이나 방석에 자수를 한땀한땀 놓으면서 신랑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가슴 설레던 그런 기대가 요즘은 문화 때문에 많이 퇴색돼 버린 것이 사실이지만은 귀도에 신부된 모든 성도들은 마지막 혼인 예식에 들어갈 설레임으로 각자의 영혼을 씻고 단장함으로 아직 한 번도 육신으로 뵙지 못한 영광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우리는 읽습니다. 모든 인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성결을 잃지 않고 깨어있는 신부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심판주를 맞는 자세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비유될 수가 있는 것은 권리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천사도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집니다. 그런가 하면 섬김에 있어서는 완전히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종으로서 순종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충성된 종과 약한 종은 그 하는 일들에서 비유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넓은 의미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신과 같이 충성된 자라야만 합니다. 여기 충성됨이라는 말은 열심이라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믿음직한 진실된 종을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여기 충성,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번역된 피스티스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합니다. 아주 믿음직한, 신뢰하는, 확신하는, 진실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자가 하나님의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생명의 양식, 우리를 혼란케 하지 않은 석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줌으로써 성도들의 영혼의 건강을 보살피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당할 것이고 그런 좋은 양식을 함께 먹고 영혼이 건강한 하늘의 백성들이 이 충성된 종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충성은 사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에서 오는 것이고 지혜는 세상의 철학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집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사용치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만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건강이 상하고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패스트푸드 때문이라고 하는 학자들의 통계를 듣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 때 만드는 음식은 다 이게 패스트푸드가 아니죠. 이 슬로우 푸드입니다. 시간을 들여야 만들어지는 음식, 참으로 좋은 음식이죠. 근데 이 좋은 음식을 놔두고 아이들은 명절 때도 햄버거, 피자, 이거 시켜달라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몸에 좋은 것을 줘도 잘 먹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패스트푸드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성인병들이 어린이들에게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소아 당뇨병 같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들어봅니다.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면 그리스도인들도 편식을 좋아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좋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귀에 달콤한 얘기만을 좋아하다 보니 영적으로 건강치 못하고 병이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많이 봐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육이 다 어린아이면서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만나를 계속 넘치도록 주셨지만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실요, 여기 나오는 부추, 파, 마늘, 달래는 이 오신채라고 그래가지고 강장제입니다. 애굽에는 아마 이걸 많이 먹었던 모양이죠. 이 스님들은 못 먹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이 이걸 못 먹는 게 대해 탄식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매 때를 따라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모습을 뒤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이 즐기는 것보다는 때를 따라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만나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영원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충성으로 주님을 받들므로 복이 있고 우리 주인의 모든 소유인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마지막의 재림에 합당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48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악한 종의 모습과 그의 결과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은 분명히 이방 종교의 지도자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악한 종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의 판단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즉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의문에 뒷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역시 세상의 것들의 마음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대체적인 행동은 동료를 때리는 일과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종들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해야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오늘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또는 생각지 않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동무들은 그냥 동무들이 아닙니다. 본래 이 성경이 쓰여진 히라보를 보면 쉰 둘로스라는 말이요. 쉰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둘로스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동무들이 아니고 함께 하는 종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입니다. 여기 때리며 했는데 이것도 좀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몽둥이로 치다, 아주 위험한 거죠. 몽둥이로 치다 또는 망치로 때리다 뿐만 아니라 양심을 위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트위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술친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은 본래 메데라는 명사형에서 온 동사인데요. 메듀오 해가지고 취하도록 마시다, 술 취하다 그런 의미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중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독. 이 악한 종의 모든 것들은 전혀 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 일꾼들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세상의 다른 사상이나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서 신령한 것을 전혀 판단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외식하는 이중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의 모습으로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술 취한 것 같은 다른 사상, 세상의 풍조를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처럼 교회를 다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아프고 힘겨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주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재림에 둔감해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상처를 주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사상에 취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은 환희와 감격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경고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신과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조금의 실수도 없이 데려가실 자와 남겨두실 자를 가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하고 깨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오시는 날과 시간이 감추어 있어도 도적같이 임하시지 못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바른 판단을 받고 반드시 영광으로 데려가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민감함보다는 하늘의 역사에 민감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말씀을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는 동료 일꾼들에게 상처를 주고 세상의 풍조에 빠져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외식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하늘을 살피며 역사의 징조를 살피던 박사들처럼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진실의 충성과 신령한 지혜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어떤 조건과 입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에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